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7일 주의 날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몸의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노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게 그분을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들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죄가 드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의 본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 본을 따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행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성적인 불결함과 불순종의 종으로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Savior and Lord promised unto the weary sweet rest. Nothing more could I ask than a mansion above, there to live with us, saved and the blessed. There's a mansion now empty, just waiting for me, at the end of life's troublesome way. Many friends and dear loved ones will welcome me there, near the door of that mansion someday. When my labor and toiling have ended below, and my hand shall lie folded in rest, I'll exchange this old home for a mansion up there, and invite the archangel as guest. Someday.
레위기 제5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당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받지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은 수당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화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의 얼마를 팔았다.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당신은 사탄에 홀려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팔아 생긴 돈을 떼어서 몰래 숨겼습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젊은 사람 몇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죽음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하였다. 이 돈이 당신네 땅을 판 돈의 모두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이 모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님의 영을 떠보려 하였습니까? 당신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입니다. 그 순간 삽비라는 베드로의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부정적인 이 말씀도 어쩌면 가정이 첫째로는 하나님께 진실해야 할 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인류는 최초의 가정으로 시작하였고 그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진실이 바탕되지 않으면 어떤 가정이든지 무너질까 염려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진실하고 부부 상호 간에 진실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부 서로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 상호 간에도 진실은 바탕이 되어야 가정은 튼튼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비극은 서로를 향하여 진실치 못하다는 안타까운 비극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바른 회복은 진실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역시 배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헌신의 분위기를 가진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신앙적 깊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분위기로 인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도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경종을 울리시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을 점검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에도 사탄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소유를 팔았고 이들은 함께 얼마를 감추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의 비밀이라고 확신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잘못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마귀 사탄의 간교한 역할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3절에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가득하여 자신의 의지를 꺾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일을 대담하게 행하고 맙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중간에 약간 중략을 하고 4절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팔 수 있었음에도 돈이 손에 들어오자 다른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문제는 팔 때는 다 드리리라고 생각하고 판 것이 돈을 받고 보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생각을 타협 없이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처음 생각을 짓밟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게 되는 성령의 의지를 꺾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돈을 적게 바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액수의 적고 많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는 이 시대의 정치가들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주님은 연복계에 두 렙돈의 헌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에 칭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론 칭찬의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온전히 드리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온전한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히 드릴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타협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처음 생각 그대로를 드림으로 이왕에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드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영을 속이려 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삽비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칭찬을 기대하고 온 것인지, 밭을 판 값의 얼마를 사도들에게 주러 간 남편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가본 것인지 여러 가지 짐작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자신과 남편이 죽을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서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는 표현이 계속될 비극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도들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같이 많이 봐왔으면서도 자신들이 그 성령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 자체가 마귀의 지혜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라도 베드로 사도에게 진실할 수 있었다면 좀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과 같이 묻히는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만 아름다운 여인은 사탄이 주는 속임에 결국 황천행을 가고 맙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는 구절의 책망으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저들 부부는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일에 조화되고 합심하였습니다. 왜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하나 되지 못할까? 죄의 사람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이 부부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쉬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성하고 깨어서 늘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음을 이 두 사람의 마무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한 이왕의 악한 사탄의 도구였지만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서 결코 이 부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과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왕의 악한 범죄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음란하고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을 교훈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접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분인 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같은 죄를 범하는 즉 사단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성령을 속이려 한다면 여전히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엄밀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우리는 또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너는 그만큼 드릴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나아도 그만큼 드리지 않는데 뭘 그렇게 많이 드리겠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 성령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는 헌신에서 많은 시험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도 마귀는 틈탈 수 있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또 인간적인 고민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과 더불어 답을 얻기 위하여 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긴장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귀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더욱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그 힘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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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들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 예언한 기록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사람들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답니다.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어요.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로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아마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에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면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그냥 지나친 구절 가운데서도 새롭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은 모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 또 다른 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이시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그의 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처럼 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